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입니다. 얼마 전에도 미국 동부 지역에 태풍이 지나갔죠. 이 태풍의 위력이 참 대단합니다. 시속 160km나 되고 공항 20곳이 폐쇄되었다고 해요. 이번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의 것은 비행기가 6,800편이 결항이 되고 600만 명이 정전에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의 가운데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저 가운데 사실 저 사진은 한참 위에서 지구를 향하여 찍은 사진인데 저 가운데 까만 점 같은 곳이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이 태풍의 눈이 실제로 직경이 20km 내지 60km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이 태풍의 눈 아래는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바람이 없대요. 바람이 없고 고요하고 평온하고 또 그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 맑고 갠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 태풍의 눈이 저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태풍의 눈이 태풍을 몰고 다닌다는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것이겠죠.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태풍의 눈입니다. 특히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 태풍의 눈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그 몸을 보인 것은 오늘로서 다섯 번째입니다. 맨 처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몸을 보인 것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절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현장에 사울이, 청년 사울이 돌로 치는 자의 옷을 맡아 보관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찬성을 하였고 그 옷을 맡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돌아올 때는 전도자로 변해 돌아왔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몸을 보인 예입니다. 살인자로 나갔는데 전도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 회의를 했을 때 그때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또 봅니다. 그리고 오늘이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평소 시민의 숫자의 한 10배는 되는 그런 복잡한 때가 되는데 모든 면에서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입니다. 정치면, 사회면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북쪽 갈릴리나 남쪽 유대나 툭 하면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날뛴 것도 이때였습니다. 오늘 말씀 있기 바로 3년 전에는 애굽의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이 4천 명이나 따르는 자를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과 같은 명절이 닥치면 로마 총독이나 또는 군인들에게는 명절이 아니죠. 완전히 전쟁입니다. 망대가 있는데요. 망대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뜰 바로 뒤붙어 있는 그 망대 위에서는 항상 이때는 24시간 감시를 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었던 뜰입니다. 원래의 성전, 원래의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이 원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유대인들만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방인인 헤롯 왕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후입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유대인의 뜰 바로 넘어서 확장을 해서 뜰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는 그야말로 이방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무슨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관광객들도 들어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 담이 제 키만도 못했어요. 한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성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정치적 또는 상급적 목적으로 헤롯 왕이 만든 뜰입니다. 그게 이제 이방인의 뜰인데 항상 문제는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는 유대인들만이 준비하고 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항상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 또는 영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는 영내로 되어 있습니다. 영내 또는 관저 여기에서 망대에서 계속 내려다본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 계속 24시간 주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벌하고 긴장감이 도는 예루살렘에 5월 오순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네. 이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했고 이런 내용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만이 아니고 물론 겸손하셨죠. 단순히 겸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우리 다 공부했듯이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터키에서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곳은 남서쪽에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아 그러면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인가 하고 그쪽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일하게 열린 곳인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에 갔더니 비로소 거기서 바다 건너 빌립보 쪽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청년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절대로 입에 달린 그런 평범한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늘에 갔을 때에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다 벗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만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루시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 갔어야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돌려드리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요. 이걸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는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면서 선교 하나도 안 하는 교회 봤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껴놓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러고도 끝에 가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이번에 열린 축제 코피가 나도록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제껴놓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러고서는 끝에 가서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바른 신앙은 항상 인간인 내가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면서도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기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긴 본문 말씀입니다만은 요긴 본문 말씀을 줄여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 교인들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교인들의 모습. 20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의 숫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물론 이 정도 되었죠. 오순절에 3천명, 5천명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수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수만 명이나 예루살렘 안에 Jewish Christians, 이 예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열성을 가진 자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의 열정을 가진 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순서는 반드시 복음이 먼저라야 합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복음에만 있어요. 율법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능력은 항상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안에만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감격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 행하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수만 명의 주이시 크리스천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조금 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할 때에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주이시 크리스천 한 사람도 보이질 않습니다.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힘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의 이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 바울에 관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모세를 배반했다. 또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그랬다. 이 모두가 곡해된 말이고 과장된 말들인데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죠. 어떤 말을 주로 듣고 삽십니까?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언어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더라면 힘이 있었을 것인데, 율법의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무력한,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선교지 소식도 들려주었을 때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서 장로는 사도들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문자 그대로 장로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서 갔을까? 그 많은 사도들은 어디 갔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그 시간에 어딘가에 가서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을 거예요. 사도 누가 같은 사람은, 사도 도마 같은 사람은 이때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했다고 그럽니다. 복음은 다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율법의 열성인 수만 명이 있어도 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복음에 미친 몇 사람만 있어도 수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는 사람은 무리라는 사람들이에요. 백성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아마 한 200명,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말합니다. 200만 명,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좁지요. 크지 않습니다. 물론 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주변까지 합쳐서 한 200만 명이었을 것으로 말씀했을 텐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성전돌은 더 숨이 막혔을 거예요. 너무너무 비좁았을 것입니다. 이런 순례자들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죠. 거기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아담의 여신상 조각품 파는 그 매상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뭔가 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 사도바울 일행이 들어와서 가르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야외 극장, 어마어마한 야외 극장 하나 있는데 하면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 야외 극장에 시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총 궐기대회, 규탄대회를 벌였죠. 그럴 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뛰쳐나가서 해명을 했죠. 아, 우리 유대인들은 한패가 아닙니다. 저들하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도 소위 말하는 엔티세미티즘이라고 하죠.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 헬라인들이 에베소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하면서 민족적으로 굉장히 저주를 하고 비방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대인이 나가서 우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저들과는 이렇게 하니까 저자도 유대인이다 끌어내려 하면서 알렉산더가 결국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가 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 그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은 물론 아니고요. 아무튼 그때에 권리를 했던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를 갈았을 그 유대인들이 오늘 성전에 와서 보니 사도바울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당연히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드러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을 때 제일 힘주어 말한 것은 헬라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하면 이것은 견원지간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뭐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헬라인들이 저 유대인들이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이곳에 데리고 들어오다니 하고 이렇게 폭발해버리고 많은 모습.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 헬라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이 반목과 원수지가 아닌 이 감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유대인의 뜰이 이렇게 있고 그 앞은 이방인의 뜰인데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그 사이의 담이 제키 높이도 안 됩니다. 1.5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들어와도 머리를 떨면 성전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뜰로 들어갔다가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로 넘어가면 사형에 처함이라는 경고판이 두 개나 발굴이 됐어요. 그만큼 불과 1.5m밖에 안 되는 고 얼마 높지 않은 담이지만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과 유대인, 이것은 감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 담을 무너뜨려 보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별 시도를 다 하죠.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 아마 노벨 평화상도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당신, 당신과 나, 우리 사이에 평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오직 그리스도, 평화 되시는 그분이 가운데 서 주실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일본인 선교사의 1.5세인데 영어로 된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 한인, 일본 선교사로 갔더군요.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악행들에 대해서 그 1.5세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처절하게 우리 할머니들이 당한 짓, 우리 할아버지들이 당한 짓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짓을 일본 사람들이 다 저질렀다고 낱낱이 죄상을 고발하던데, 그러는데도 자기가 일본 선교사로 간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나는 일본인들을 사랑합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관대한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하나는 침착한 모습을 봐요. 참 우리 모두가 부러워하는 두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솔직히 털어놓았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너무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고 영광을 함께 돌리고 기뻐했는데, 그러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수만 명이나 사도 바울에 관해서 안 좋은 소리를만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할꼬 하고 지도자들이 내놓은 제안이, 마침 그때 결례 의식을 치르는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결례 의식을 치르는데, 이 결례 의식은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그러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근신하고 절제하고 모든 면에서. 그리고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결례 의식이라고 하는데, 마침 결례 의식을 치르는 네 형제가 있으니 그들 속에 형제 바울도 같이 동참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형제께서 지불했다고 하면 우리 주위시 크리스천들 수만 명이 되는 유대인 믿는 자들이 당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제안을 했어요. 사도 바울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아무 그리낌 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관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타협했다고 봅니다. 아니 사도 바울께서 왜 타협하느냐? 그런 거 원래 하지 말자고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타협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본 데는 타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 다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결례의식을 치러요. 거기에서 머리도 깎지 아니하고 결례의식을 치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가서 봤던 게 뭐 쇼울 큰 수건 큰 거 하나 받아봤는데 가끔 가다가 그런 충돌을 느껴요. 그분들은 그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안 볼 때 그걸 꺼내가지고 뒤집어 쓰고 한번 기도를 해보는데 괜찮아요. 네. 그 속에서 조용하게 독수리 날개 아래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괜찮아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저기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갓 쓰고도 저기 뭐야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예수 믿자마자 다 뭐 저렇게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거 아니죠. 문화인 것입니다. 문화. culture. 문화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들의 문화에 같이 이해를 해주고 동참해 주는 것 그건 오히려 좋은 일이지요. 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 하는 것은 절대로 본질적인 것까지 타협한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그 더더욱 사도 바울이 지금 동족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동족 사랑하는 모습이 특출하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200만 명이나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우리 동족, 자기들의 동족이 사랑하는 그들의 문화 뭐 할례도 그러하고 모든 게 다 자기들이 하는 문화의 일종인데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내 동족이 하는 그거에 동참하는 것은 관대함이죠. 이런 관대함을 우리가 사도바울에게서 봅니다. 대체로 보면 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은 싸워야 할 것은 본질적인 것인데 예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이게 다 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스타일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생기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우리들이 많이 싸웁니다.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침착한 모습이에요. 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이 이 소요 사태의 주범인 줄로 알았습니다. 현장범을 체포하듯이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무리를 향해서 왜 이러느냐,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이 뭐냐,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영내로 들어가서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내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영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너가야 영내로 가기도 하고 영내란 말은 이방인의 세계예요. 밖으로 나오면 성전이 있지만 아주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로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을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가 천부장의 마음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37절의 말씀인데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로마 천부장입니다. 천명의 로마 군인들을 거느린 이금 오순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로마 장교입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그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오직 교양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또는 품격 있는 사람, 품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굳이 영어로 하면, 영어 하신 분들 계시니까, Is it lawful for me to say a certain thing to you? 제가 당신에게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할까요? 라는 말인데, 당시 이 말이 헬라 사회에서는 굉장히 격조가 갖추어진 품이 있는 배운 사람만이, 학식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언어 구사법이었다고 그래요. 천부장이 놀란 것은 지금 현장범으로 체포해 가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교양 있는 말, 품격 있는 말, 지금 온통 팍팍하게 들어서 있는 그 사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 잃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없이 하라 없이 하라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와중에 사도 바울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틀림없이 이 말에 천부장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바울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로마법에 봤을 때 이것은 파격적인 허가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내공이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경지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부럽죠. 이게 우리가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대답해 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큰 광풍이 들이닥쳐서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질렀죠. 그때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 있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오히려 제자들부터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고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었던 그 광풍도 잠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이 주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면, 저와 여러분 안에도 계시면 우리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관대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서 또 한번 천천히 뒷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라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까지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혼자만으로도 과분한데, 충분하고도 넘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너 안에 들어가서 네 안을 내 거처로 삼겠다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들어가서 네 안을 네 몸 안을 내 거처로 삼겠다. 참 이런 말씀이 감동을 줍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핏 하면 시험도 잘 들고 얼핏 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 버리고 싶은 그런 연약한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은 보배를 두셨으니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렇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요, 힘이 생겨요. 뭘 믿고 살겠어요? 이 세상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주님과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외에 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이외에 믿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안다, 네가 질그릇인 것을 내가 안다. 참으로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바로 네 안에 나와 아버지가 함께 들어가 그것을 내 거처로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러면 힘이 나요.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해 주신 일을 기억을 해내고 우리가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태풍의 눈이 태풍을 몰고 다닌다는 사실. 우리가 가는 곳에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그분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